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소 부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중에서 그 성소 부분에서 순금으로 된그 등잔대와 또그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그 테이블, 그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그 성막의 구조나 또 내용물이나 또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아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발견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때 드렸습니다. 지금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그 뜰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번제단이었고 번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고 그 위에서 타고 있는 그 재물이 보여주는 것은 그 짐승 헌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으며 불에 절여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두멍이 그 앞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번제단 바로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목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발을 씻는 곳이었다.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번제단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짓게 되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손발을 씻는 일, 즉 주님께 바로바로 자백하면서 우리 죄를 돌이키는 그 일, 그것이 이제 물두멍이 보여주고 있었고, 물두멍은 사이즈, 그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물두멍은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 자주 짓게 되는 그 죄, 그것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모든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아무리 우리가 자주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다 용서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그 가장자리 텐트 말고 그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 그 안쪽에 있는 텐트, 그 텐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텐트에, 그곳이 이제 하나의 집 같은 형태인데, 그것이 긴 판자를 이렇게 연이 이어서 48개의 판자가 빙 둘러서서 지금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8개의 그 시팀나무 재질의 황금으로 입힌 그것이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기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시팀나무와 황금으로 구분되는 그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그분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진리를 발견한다.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뼈와 살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그 방을 덮고 있는 그 천막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천막이 네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앙장과, 그다음에 염소털과, 그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그 지붕을 덮게 되면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앙장, 하얀색의 그 앙장에는 술을 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룹들의 형상을 지금 수놓게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때 지금 그 안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또는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천정을 올려다보면 그러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지금 이 마귀의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장들에 보니까 마귀가 원래 덮는 그룹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그이 왕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좌 위를 지금 그룹들이 이렇게 지금 덮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갔을 때그 안에 이제 성소, 제일 먼저 그 첫째 방이 성소이고 그다음에 더 은밀한 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일단 그 성소 쪽에 지금 있는 것 중에 세개 중에 지금 금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금 등잔대가 있고 저쪽 북쪽으로 지금 보여주는 빵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부분에 지금 금향단이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를 오늘 좀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라.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에 나오게 하고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너는 36절부터 보시죠.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과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37절. 너는 등잔대에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에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해서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 등잔대의 모양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금 복잡한 형상을 어떤 금속으로 만들게 될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을 먼저 깎아놓고 그틀 속에다가 불에 녹인 그 쇳물이 됐든 뭐 금물이 됐든 그것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보통은 만들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금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망치로 툭툭툭툭 두들겨가지고 모양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모양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한 가지에서 지금 이쪽 왼쪽으로 세 개, 오른쪽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등잔 때는 일곱 개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그 꽃받침 모양도 되고 뭐 이런 그 다소 복잡한 모양의 그 금 등잔 때를 하나의 금덩어리로 지금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금 등잔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먼저는 이 금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빛을 주는 유일한 근원이었습니다. 빛의 유일한 근원이 지금 금 등잔대예요. 금 등잔대가 없으면 거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지금 그 기둥들이 빛이 셀 틈이 없이 딱 연하여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붕이 지금 네 겹의 두꺼운 그런 천들과 가죽으로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일한 지금 빛이 지금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도 말씀했지만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에너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지금 빛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다른 곳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서도 빛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 등잔대가 보여주는 것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4절에 와서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쭉 하다가 말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것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 침례자 요한은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한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지금 구절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참 빛 되시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 성령님을 또 빛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의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보고자 하는 구절은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 왕좌 앞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 지금 일곱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곱을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발견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을 가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메시아에 관한 그 대언의 말씀 중에서 이제 2절에 특별히 보니까 지금 성령님에 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주의 영 이게 지금 성령님인데 구약 성경에서 지금 소개되는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지혜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1, 하나. 그 다음에 명철 둘. 그 다음에 계략 셋. 그 다음에 능력의 영 넷. 능력. 그 다음에 지식 다섯. 그 다음에 주의 두려움의 영 여섯.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어떤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하면서 여기 주의 영 곧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 영을 하나를 더하면 그럼 일곱 개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 등잔대가 지금 원래는 이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에서 지금 옆에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가 나오면서 총 여섯 개가 더해지면서 전체가 일곱 개가 되잖아요.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전체 줄기 하나 주의 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곧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총 여섯 가지의 이 속성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가 지금 일곱 개의 이런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을 또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 들어오는 참 빛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일곱 가지의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전체를 지금 이 금 등잔대가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등잔을 이제 그게 이제 금 등잔대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면 뭔가가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연료가 있어서 그 심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료가 있어서 타야 되잖아요. 그게 뭐 파라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촛불이 됐든 뭐가 됐든 타야 되는데 그 태우는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그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출애굽기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레위기에 가보면 24장에 재료가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올리브 기름은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잔 때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모습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데,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자, 여기 보시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물리적인 어떤 빛을 들어서 영적인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치 등잔불이 어둠 속에서 비칠 때그 어둠을 몰아내듯이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런 때 우리 속에서 지금 어둠이 물러가면서, 영적으로 어둠이 물러가면서 지금 그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빛의 역할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게 금등잔 때가 지금 성령님을 또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도들, 일단 믿게 된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돕는 역할, 그걸 우리가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 비추심, 조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빛 비추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대신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렇죠? 개역성경에 보혜사로 되어 있죠. 위로자께서 오시면 그분이 뭘 하실 거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적절한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기억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는 그 금등잔대가 보여주는 그 진리가 지금 바로 빛 비추심, 어둠을 몰아내고 성도들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비추심의 사역은 보여주는 빵을 전시하는 그것과 같이 연관이 돼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 기억하실 내용은 금 등잔 때가 지금 빵을 향해서 아까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방향이 그 빵 쪽을 비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지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지금 이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인 그 성소, 그 성소 부분의 유일한 빛으로서 지금 빵을 비추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의 그 사역은 바로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제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자체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어깨와 어깨를 연하여서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지금 향단과 향단의 문제와 또 이 금 등잔대의 문제와 또 보여주는 빵의 그 문제,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